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가지 위에서 아직도 벌레가 노래를 하네. 하이쿠라고 하죠. 일본의 전통적인 단시 역사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시인 고바야시 이사의 하이쿠를 읽어보았습니다. 죽음을 마주한 채 노래를 부르는 생명, 생명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자존의 경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생명이 생명이니를 완전히 체념할 때, 죽음을 종말이 아닌 순환의 한 단계로 이해할 때 가능한 경지라는 점에서 역설적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혹한의 설원에서 처절한 몸부림 끝에 그 경지에 이르게 된 한 인간과 만나게 됩니다. 불을 지피다, To Build a Fire, 잭 런던과 두 번째로 만나는 시간,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입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케일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하 50도의 추위, 혹시 실감하실 수 있어요?
영하 50도요. 생각만 해도요. 온몸이 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불을 지피다의 대기 온도가 영하 50도라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늘 감상할 책 런던의 단편 불을 지피다는 읽는 것만으로 주변의 모든 것이 얼어붙을 것처럼 추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매우 단순해요. 영하 50도의 설원에서 체온 유지에 실패한 남자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잭 런던은 탁월한 이야기꾼답게 이 단순한 설정 속에 자연과 생명에 대한 신비주의적이고도 철학적인 메시지를 심었습니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이 이 작품을 추천하는 글을 썼는데 이것으로 불을 지피다의 소개를 대신할까 합니다. 영하 50도의 혹한에서 얼어 죽은 사람이나 영상 50도의 혹서에서 말라 죽는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면 후자를 택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앞에 것은 잭 런던이 100년도 더 전에 이미 썼다. 더할 나위 없이 생생하고 무정하리만큼 담담하게. 네, 이 이야기를 감상 후에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작은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도서출판 한겨레에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청취자 여러분에게 잭 런던의 단편 선집 불을 지피다 번역서를 드립니다.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여러분의 감상을 올려주십시오. 당첨되신 분에게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참여하시려면요,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homebs.co.kr/english 들어오시거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문자 주시고요.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이용하시고요.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은 EBS underbar English ENG LIT입니다. 트윗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지난 방송은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는요, 토리 에이머스의 Winter 골랐습니다. 이 곡 듣고 감상 시작할게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그날은 동이 틀 때부터 춥고 어둑했다. 지독히도 춥고 어둑했다. 해가 나타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사내는 걱정하지 않았다. 해를 못 본 지 벌써 며칠째인가. 사내는 온 길을 돌아보았다. 폭이 1km가 넘는 유곤강이 1m 두께의 얼음 아래에 감춰져 있었다. 북쪽이건 남쪽이건 시선이 닿는 곳은 온통 순백색이었다. 사내에게는 첫 겨울이었다. 그런데도 그 풍경은 사내에게 아무런 감흥도 전해주지 못했다. 사내에게는 상상력이 통없었다. 기온은 영하 50도였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내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체온을 가진 생명체가 약하다는 것을 사내는 몰랐다. 하물며 불멸성이나 우주에서 인간이 갖는 의미를 숙고할 재능도 없었다. 침을 뱉어보고서야 침이 땅에 닿기도 전에 얼어붙으면서 깨지는 것 같은 소리를 내는 것에 비로소 놀랐을 정도였다. 그는 동료들이 있는 채굴지를 찾고 있었다. 밤이면 도착하리라. 사내는 썰매도 없이 설원 속을 다니고 있었다. 품속에 넣어둔 빵 말고는 아무것도 챙긴 것이 없었다. 다만 그의 뒤를 따라오는 개 한 마리가 있었다.
At the man's heels trotted a dog, a big native husky, the proper wolf dog, gray-coated and without any visible or temperamental difference from its brother, the wild wolf. The animal was depressed by the tremendous cold. It knew that it was no time for traveling. Its instinct told it a truer tale than was told to the man by the man's judgment. In reality, it was not merely colder than 50 below zero. It was colder than 60 below, than 70 below. It was 75 below zero. Since the freezing point is 32 above zero, it meant that 107 degrees of frost obtained. The dog did not know anything about thermometers. Possibly in its brain there was no sharp consciousness of a condition of very cold such as was in the man's brain. But the brute had its instinct. It experienced a vague but menacing apprehension that subdued it and made it slink along at the man's heels, and that made it question eagerly every unwanted movement of the man, as if expecting him to go into camp or to seek shelter somewhere and build a fire. The dog had learned fire, and it wanted fire, or else to burrow under the snow and cuddle its warmth away from the air. The frozen moisture of its breathing had settled on its fur in a fine powder of frost, and especially were its jowls, muzzle, and eyelashes whitened by its crystal breath. The man's red beard and mustache were likewise frosted, but more solidly, the deposit taking the form of ice and increasing with every warm, moist breath he exhaled. Also, the man was chewing tobacco, and the muzzle of ice held his lips so rigidly that he was unable to clear his chin when he expelled the juice. The result was that a crystal beard of the color and solidity of amber was increasing its length on his chin. If he fell down, it would shatter itself, like glass, into brittle fragments.
"개는 커다란 토종 허스키로 완연한 늑대개였다. 개는 지독한 추위 때문에 기가 죽어 있었다. 개의 본능은 인간보다 나았다. 놈은 지금이 나다닐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실제 기온은 영하 50도 이하가 아니라 거의 영하 60도였다. 빙점에서 60도나 아래였다. 개는 막연하나마 위협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사내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몹시 궁금해 하면서 살폈다. 개는 불을 원했다. 불에 대해 배워둔 게 있었다. 개의 입과 코에서 나온 김은 그대로 서리가 되었다. 사내의 붉은 턱수염과 코수염도 마찬가지로 서리 덩어리였다. 사내는 나무 사이길을 몇 킬로미터쯤 가다가 가파른 둑 아래에 냇물이 얼어붙은 곳과 만났다. 헨더슨 크리크였다. 목표 지점까지는 16km가 남았다. 마스크도 빼먹고 나온 사내의 광대뼈와 코끝은 벌써 마비되었다. 동상을 입을 게 분명했다. 아프긴 하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사내는 했다. 얼어붙은 강 앞에서 사내는 주춤했다. 때때로 졸졸 흘러내린 샘물이 얼어붙은 강줄기와 그 위에 덮인 눈 사이로 흐르는 걸 사내는 알았다. 이런 샘물은 북극의 추위에도 얼지 않았다. 그만큼 위험한 함정이었다. 눈 아래에 1미터나 되는 물 웅덩이가 감춰져 있기도 했다. 잘못 발을 디뎠다간 그대로 허리까지 젖을 수도 있었다.
Suspecting danger, he compelled the dog to go on in front. The dog did not want to go. It hung back until the man shoved it forward, and then it went quickly across the white, unbroken surface. Suddenly it broke through, floundered to one side, and got away to firmer footing. It had wet its forefeet and legs, and almost immediately the water that clung to it turned to ice. It made quick efforts to lick the ice off its legs, then dropped down in the snow and began to bite out the ice that had formed between the toes. This was a matter of instinct. To permit the ice to remain would mean sore feet. It did not know this. It merely obeyed the mysterious prompting that arose from the deep crypts of its being. But the man knew, having achieved a judgment on the subject, and he removed the mitten from his right hand and helped tear out the ice particles. He did not expose his fingers more than a minute and was astonished at the swift numbness that smote them. It certainly was cold. He pulled on the mitten hastily and beat the hand savagely across his chest. He was a bit frightened. He stamped up and down until the stinging returned into the feet. It certainly was cold, was his thought. That man from Sulphur Creek had spoken the truth when telling how cold it sometimes got in the country. And he had laughed at him at the time. That showed one must not be too sure of things. There was no mistake about it. It was cold. He strode up and down, stamping his feet and threshing his arms, until reassured by the returning warmth. Then he got out matches and proceeded to make a fire. From the undergrowth, where high water of the previous spring had launched a supply of seasoned twigs, he got his firewood. Working carefully from a small beginning, he soon had a roaring fire, over which he thawed the ice from his face, and in the protection of which he ate his biscuits. From the moment, the cold of space was outwitted. The dog took satisfaction in the fire, stretching out close enough for warmth and far enough away to escape being singed.
Two 시간 동안 사내는 비슷한 함정을 여러 번 만났다. 그래서 사내는 개를 앞서가게 했다. 개는 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가 떠밀자 줍춤거리다 하는 수 없이 눈 덮인 자리를 빠르게 지나갔다. 그 순간 그 자리가 갑자기 쑥 꺼졌다. 개는 용케 빠져나왔지만 네 다리가 모두 젖었고 곧장 얼어붙었다. 개는 다리에 붙은 얼음을 바로 핥아서 떼어내더니 눈밭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발가락 사이에 붙은 얼음도 입으로 뜯었다. 본능이었다. 얼음을 놔두면 발이 앞을 더였다. 개는 이런 사실을 알지는 못했다. 다만 존재의 깊은 뿌리에서 전해져 오는 신비로운 힘에 순종할 뿐이었다. 하지만 사내는 알았다. 그래서 얼른 장갑을 벗고 얼음 조각을 떼어내는 개를 도왔다. 하지만 이내 깜짝 놀라 장갑을 도로 꼈다. 손가락이 그렇게 빨리 굳어버릴 줄이야. 12시 반, 사내는 분기점에 도착했다. 사내는 기뻤다. 6시면 동료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 사내는 품속에서 점심을 꺼내어 먹었다. 빵을 쥔 손이 금세 마비되는 것을 느낀 사내는 그제야 비로소 불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발마저 마비되고 있었다. 사내는 발에 느낌이 올 때까지 한참을 발을 굴렀다. 그리고 얼른 불을 피웠다. 사내가 불을 피우자 개도 가까이 다가와 만족스레 몸을 뻗었다.
This man did not know cold. Possibly, all the generations of his ancestry had been ignorant of cold, of real cold, of cold 107 degrees below freezing point. But the dog knew, all its ancestry knew, and it had inherited the knowledge. And it knew that it was not good to walk abroad in such fearful cold. It was the time to lie snug in a hole in the snow and wait for a curtain of cloud to be drawn across the face of outer space whence this cold came.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keen intimacy between the dog and the man. The one was the toil slave of the other, and the only caresses it had ever received were the caresses of the whiplash and of harsh and menacing throat sounds that threatened the whiplash. So the dog made no effort to communicate its apprehension to the man. It was not concerned in the welfare of the man. It was for its own sake that it yearned back toward the fire. But the man whistled and spoke to it with the sound of whiplashes, and the dog swung in at the man's heel and followed after. The man took a chew of tobacco and proceeded to start a new amber beard. Also, his moist breath quickly powdered with white his mustache, eyebrows, and lashes. There did not seem to be so many springs on the left fork of the Henderson, and for half an hour, the man saw no signs of any. And then it happened. At a place where there were no signs, where the soft, unbroken snow seemed to advertise solidity beneath, the man broke through. It was not deep. He wet himself halfway to the knees before he floundered out to the firm crust.
"사내는 추위를 잘 몰랐다. 아마도 조상 대대로 그러했을 것이다. 진짜 추위,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추위에 대해서. 그러나 개는 알았다. 조상 대대로 알았고. 그래서 이 개도 물려받았다. 그래서 이런 혹한에 멀리 나다닌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개와 사내의 사이는 친밀한 게 아니었다. 개는 사내의 노예였다. 사내가 개에게 베푼 건 채찍질 아니면 채찍질 하겠다고 알리는 위협적인 목소리뿐이었다. 그래서 개는 자신이 우려하는 바를 사내에게 알리려고 애쓰지 않았다. 지금도 사내는 휘파람을 불더니 채찍질 소리를 냈다. 개는 하는 수 없이 사내의 뒤를 따랐다. 사내는 그렇게 헨더슨 크리크를 따라 30분을 더 갔고, 그러다 일이 났다. 멀쩡해 보이는 바닥이 갑자기 꺼졌다. 물은 깊지 않았지만 사내는 무릎 아래를 반쯤 적셨고 버둥거리며 기어나왔다. "사내는 두 귀로 올라와 미친 듯 마른 땔감을 주워 모았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냈다. 자작나무 껍질 몇 장에 불을 붙여 불씨를 얻었다. 자작나무 껍질은 종이보다 훨씬 더 잘 탔다. 사내는 이 불씨를 바닥에 땔감에 놓았고 마른 풀 몇 뭉치와 장가지로 불씨를 살렸다. 실패란 있을 수 없었다. 영하 60도의 날씨에서 불을 피울 때 실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 발이 젖어 있을 때는 말이다. 그제야 그는 지난 가을 고참에게서 들은 말을 떠올렸다.
발이 젖으면 1km쯤 달리면 혈액순환을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영하 60도에선 어림도 없는 일이야. 아무리 빨리 달려도 더 얼어붙을 뿐이야.
그래도 그는 안전했다. 불이 힘차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한숨을 돌렸다. 다시금 고참이 한 말이 떠올랐다.
클론다이크 강 유역에서 영하 50도 이하일 때 혼자 다니는 건 자살 행위야.
하지만 그는 이렇게 살아남았다. 혼자서 스스로를 구했다. 나이 든 고참 중엔 여자처럼 좀스러운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얼어붙은 신발끈을 잘라내려고 칼을 뽑았다. 그 순간 또 한 번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의 잘못이었다.
He should not have built the fire under the spruce tree. He should have built it in the open. But it had been easier to pull the twigs from the brush and drop them directly on the fire. Now the tree under which he had done this carried a weight of snow on its boughs. No wind had blown for weeks, and each bough was fully freighted. Each time he had pulled a twig, he had communicated a slight agitation to the tree, an imperceptible agitation, so far as he was concerned, but an agitation sufficient to bring about the disaster. High up in the tree, one bough capsized its load of snow. This fell on the boughs beneath, capsizing them. This process continued, spreading out and involving the whole tree. It grew like an avalanche, and it descended without warning upon the man and the fire. And the fire was blotted out. Where it had burned was a mantle of fresh and disordered snow. The man was shocked. It was as though he had just heard his own sentence of death. For a moment he sat and stared at the spot where the fire had been. Then he grew very calm. Perhaps the old-timer on Sulphur Creek was right. If he had only had a trail mate, he would have been in no danger now. The trail mate could have built the fire. Well, it was up to him to build the fire over again, and this second time there must be no failure. Even if he succeeded, he would most likely lose some toes. His feet must be badly frozen by now, and there would be some time before the second fire was ready.
나무 아래서 불을 피우는 게 아니었다. 사내가 불을 피운 바로 위엔 가지마다 무거운 눈을 이고 있는 나무들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잔가지들을 긁어모았고 그 미세한 진동이 나무에 전달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뭇가지에서 눈이 쏟아져 내렸다. 쏟아진 눈은 아래 가지들을 덮쳤고 아래 가지들의 눈도 쏟아져 내렸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나무 전체로 퍼져나갔다. 나무들의 눈사태는 불씨에 사내와 불을 덮쳤다. 불은 완전히 꺼져버리고 말았다. 손이, 발이 얼어붙고 있었다. 매 순간 사내는 경악했지만 마음으로 싸웠다.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온 힘을 다해 팔을 앞뒤로 흔들고 발을 굴렀다. 그동안 개는 눈밭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털이 수북한 꼬리로 앞발을 따뜻하게 감싼 채 사내는 팔과 손을 치고 털면서 그런 개가 죽이고 싶도록 밉고 부러워졌다. 사내는 다시 성냥개비를 꺼냈다. 꺼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눈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사내는 하는 수 없이 성냥 다발을 양손목 사이에 끼웠고 그런 식으로 성냥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대로 성냥을 이로 물어 무릎에 그었다. 스무 번의 시도 끝에 그는 불을 붙일 수 있었다. 성냥이 타면서 유황 연기가 코와 폐로 스며들었다. 사내는 발작적으로 기침을 했다. 성냥이 눈밭에 떨어져 꺼지고 말았다. 사내는 성냥 다발을 통째로 손목 사이에 끼워들었다. 그리고 성냥 다발을 통째로 무릎 위에 그었다. 70개비의 성냥이 일제히 불에 타올랐다. 사내의 손에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사실은 살이 타고 있었던 것이다.
Suddenly, he bared both hands, removing the mittens with his teeth. He caught the whole bunch between the heels of his hands. His arm muscles not being frozen enabled him to press the hand heels tightly against the matches. Then he scratched the bunch along his leg. It flared into flame. 70 sulfur matches at once. There was no wind to blow them out. He kept his head to one side to escape the strangling fumes and held the blazing bunch to the birthmark. As he so held it, he became aware of sensation in his hand. His flesh was burning. He could smell it. Deep down below the surface, he could feel it. The sensation developed into pain that grew acute, and still he endured it, holding the flame of the matches clumsily to the bark that would not light readily because his own burning hands were in the way, absorbing most of the flame. At last, when he could endure no more, he jerked his hands apart. The blazing matches fell sizzling into the snow, but the birch bark was alight. He began laying dry grasses and the tiniest twigs on the flame. He could not pick and choose, for he had to lift the fuel between the heels of his hands. Small pieces of rotten wood and green moss clung to the twigs, and he bit them off as well as he could with his teeth. He cherished the flame carefully and awkwardly. It meant life, and it must not perish. The withdrawal of blood from the surface of his body now made him begin to shiver, and he grew more awkward. A large piece of green moss fell squarely on the little fire. He tried to poke it out with his fingers, but his shivering frame made him poke too far, and he disrupted the nucleus of the little fire, the burning grasses and tiny twigs separating and scattering. He tried to poke them together again, but in spite of the tenseness of the effort, his shivering got away with him, and the twigs were hopelessly scattered. Each twig gushed a puff of smoke and went out. The fire provider had failed.
사내는 대인 두 손을 불길에서 떼냈다. 성냥 따발이 눈밭에 떨어지며 꺼져버렸다. 그래도 자작나무엔 불이 붙어 있었다. 사내는 그 위에 마른 풀과 잔가지를 올려놓기 시작했다. 비가 돌지 않아 몸이 미친 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푸른 이끼 한 덩이가 불꽃 위로 떨어졌다. 사내는 손가락으로 이끼를 제거하려 했으나 오한 때문에 손가락을 너무 깊이 찔러 넣고 말았다. 그 바람에 손가락이 작은 불씨를 건드렸고 불붙은 풀과 잔가지들을 흩어놓았다. 흩어진 잔가지들은 하나씩 연기를 내뿜으며 꺼져버렸다.
The fire provider had failed. As he looked apathetically about him, his eyes chanced on the dog, sitting across the ruins of the fire from him, in the snow, making restless, hunching movements, slightly lifting one forefoot and then the other, shifting its weight back and forth on them with wistful eagerness. The sight of the dog put a wild idea into his head. He remembered the tale of the man, caught in a blizzard, who killed a steer and crawled inside the carcass, and so was saved. He could kill the dog and bury his hands in the warm body until the numbness went out of them. Then he could build another fire. He spoke to the dog, calling it to him, but in his voice was a strange note of fear that frightened the animal, who had never known the man to speak in such way before. Something was the matter, and its suspicious nature sensed danger. It knew not what danger, but somewhere, somehow, in its brain, arose an apprehension of the man. It flattened its ears down at the sound of the man's voice, and its restless, hunching movements, and the liftings and shiftings of its forefeet became more pronounced. But it would not come to the man. He got on his hands and knees and crawled toward the dog. This unusual posture again excited suspicion. And the animal sidled mincingly away.
불 피우기는 실패로 돌아갔다. 주변을 둘러보던 사내는 개를 보게 되었다. 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내는 별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나운 눈보라에 발이 묶인 사람이 사슴을 죽이고서 그 시체 속에 기어들어가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었다. 사내는 개를 불렀다. 그 목소리엔 무서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개는 눈치를 채고 웅크린 자세로 앞발을 번갈아 들었다. 사내는 개에게 다가갔다. 개는 옆으로 비켜놨다.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개를 덮쳤다. 양팔로 개의 몸을 감고 주저앉았다. 개는 으르렁거리고 낑낑대며 몸부림쳤다. 사내는 개를 놓아주었다. 사내는 어둑한 길을 미친 듯 달리기 시작했다.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었다. 공포에 쫓겨 도망치듯 사내는 달렸다. 개가 사내를 쫓아왔다. 사내는 넘어졌다. 개도 멈춰서서 사내를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었다.
When he had recovered his breath and control, he sat up and entertained in his mind the conception of meeting death with dignity. However, the conception did not come to him in such terms. His idea of it was that he had been making a fool of himself, running around like a chicken with its head cut off. Such was the simile that occurred to him. Well, he was bound to freeze anyway, and he might as well take it decently. With this newfound peace of mind came the first glimmerings of drowsiness. A good idea, he thought, to sleep off to death. It was like taking an anesthetic. Freezing was not so bad as people thought. There were lots worse ways to die. He pictured the boys finding his body next day. Suddenly he found himself with them, coming along the trail and looking for himself. And still with them, he came around a turn in the trail and found himself lying in the snow. He did not belong with himself anymore, for even then he was out of himself, standing with the boys and looking at himself in the snow. It certainly was cold, was his thought. When he got back to the States, he could tell the folks what real cold was. He drifted on from this to a vision of the old-timer on Sulphur Creek. He could see him quite clearly, warm and comfortable, and smoking a pipe.
You were right, old horse. You were right,
The man mumbled to the old-timer of Sulphur Creek. Then the man drowsed off into what seemed to him the most comfortable and satisfying sleep he had ever known. The dog sat facing him and waiting. The brief day drew to a close in a long, slow twilight.
간신히 정신을 차린 남자는 죽음을 의연히 맞겠다는 생각으로 일어나 앉았다. 문득 자신이 목 잘린 닭처럼 뛰어다닌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어차피 얼어 죽을 것이라면 의젓하게 상황을 받아들이자고 마음먹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니 처음으로 졸음이 몰려왔다. 얼어 죽는 건 생각만큼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다음 날 동료들이 자신의 시신을 발견하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눈밭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래, 당신 말이 옳았어.
그는 고참에게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한평생 맛본 적이 없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잠에 빠져들었다. 개는 그를 바라보며 앉아서 기다렸다. 그러나 사내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개는 큰 소리로 낑낑거렸다. 사내에게 다가갔다. 죽음의 냄새를 맡았다. 개는 길게 울부짖었다. 차디찬 하늘에 별들이 뜨고 있었다. 개는 돌아섰다. 그리고 총총히 걸어서 인간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투데이즈 북마크.
1897년 잭 런던은 21살 때 알래스카 접경인 캐나다 유콘주 클론다이크 강으로 갑니다. 그 강에서 금이 대량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이른바 클론다이크 골드 러시의 역사에 그도 합류한 셈인데요. 운이 없었던 그는 금은 얻지 못하고 괴혈병으로 앞니를 4개나 잃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때의 경험을 자양분으로 삼아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담은 이야기를 써내기 시작하죠. 오늘 감상한 불을 지피다, To Build a Fire도 클론다이크 시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때 미국의 모든 고등학생, 대학 신입생들이 배웠을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극한의 자연 속에서 무지하고 오만했던 인간은 결국 죽음을 받아들이고 의연히 자연이라는 영원 회귀 속으로 귀의합니다. 그의 죽음에 명복을 빕니다. 서론과 어울리는 음악이었죠. 같은 알래스카를 배경으로 한 영화 연어 아래 주제가이기도 했고요. KD 랭의 Barefoot 테마 음악으로 함께 하셨고요. 오늘의 마지막 음악은 골드프랩의 Road to Somewhere. 이 음악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내일 잭 런던의 또 다른 단편으로 찾아뵐게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See you tomorrow.